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손 날 위해 짓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풍조도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我哭了。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속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6장. 요셉 자손의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로사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호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포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개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의 혼란 속에서도 여기에 분명한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감당하실 시기가 차기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행하셨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으로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이었는데 이를 또한 마태가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0절입니다. 주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면서도 그 영광을 감추어 두시는 겸손과 조심성을 함께 나타내신 것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라고 생각하지만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1절에 그랬죠. 이런 반응이 바로 다음 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12절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그러한 반응조차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13절의 표현을 보는데 사실 판단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한 것처럼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하던 예언된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지배 세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속에 가진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들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하였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 그런 이중적인 지도자들을 처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회복된 메시아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견뎌가는 사람들은 그런 당시 지도자들과 다른 예수교도를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13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는 진리에 대한 평가가 절대로 바로될 수 없습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진리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죄의 사람들은 다만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또는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반응에 따라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는 절대로 진리를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사람에서 죽고 거듭나 절대적인 진리이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 삼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도의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주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거나 마태복음 13장 54절 같은 경우고요.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마가복음 2장 13절 또는 4장 1절이죠. 안식일 뒤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누가복음 19장 47절이고요. 이런 것처럼 초막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는 당연한 일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조차도 저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음을 그들의 반응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이죠. 여기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권위는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가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진리를 흉내내는 것 같은 것의 차이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듣고 배운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도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선언하였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신 분을 향하여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놀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진리는 그 자체로 놀랄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본문 15절 하반절에 의구심을 보신 주님께서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6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제자는 스승을 자랑하고 훌륭한 선생의 제자일수록 자신보다는 자신의 스승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 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스승을 세상에서는 갖지 않았고 또 배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가진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여전히 이것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중요한 오늘의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7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교훈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교훈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교훈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도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요즘 말로 콩깍지가 쓰여진 상태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맹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 한번 깊이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열매는 단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데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지침을 주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그의 말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인데 예수도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메시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듣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와 각오로 말씀을 듣는다면 제 스스로 말함인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주님의 논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신약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 그 자체가 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바칠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와 상충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신실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